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또 더 넓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신실한 좋은 친구가 되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 인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사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먼저 그 배경과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런 특징적인 사건들을 좀 먼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단의 이 성품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다윗의 아주 가까운 좋은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어떻게 요나단이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왜 좋은 신실한 친구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가?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단의 삶과 그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둘이 좋은 친구였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뭐 취미도 비슷하고 사는 데도 비슷하고 뭐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네 이런 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기록된 부분들을 몇 군데 제가 소개하면서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하고 친할 수 있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양반은 이 사람은 사울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죠. 그리고 요나단은 그 큰아들이니까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유력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요나단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상 13장의 군대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보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 요나단은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곳에 남아있어라, 내가 주는 그 군사들과 함께 남아있어라, 이렇게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사울은 이제 자기 병사들을 택하여서 자기가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병사들을 이끌어가지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오히려 공격했다라고 사무엘상 13장 2절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요 전투로 인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 지지난주 살펴본 사울의 불순종을 야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3장 8절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게 됩니다. 13장 말씀을 쭉 보시니까 2절 3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은 요나단이 출병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요나단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중에 막 시끄러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뭐 위기가 일어난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런 혼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병사들을 출전시켜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서 기다리라고 하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내가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까지는 절대로 출병시키지 마라. 그런데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기다리는데 자꾸 백성들이 준비만 시켜놓고 이 전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울 곁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아주 곤고해지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들고 아, 이래서 전쟁을 이길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무엘의 이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야기하게 되었던 그 전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3장 2절 3절 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다. 13장 13절 14절. 그리고 14장 이후에는 그러면 사울 이후에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기대의 스토리들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나단의 이야기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고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요.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는 뭐든 먹지 말고 딱 전투 준비 자세가 되어서 오로지 이것만 신경을 쓰고 있어라. 아무것도 막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말이야. 고기 먹고 늘어지고 그러지 말고 이길 때까지 우리가 그 원수를 갚고 이길 때까지는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 준비 레디하고 있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병사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급습하기 위하여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을 듣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를 거둔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는 그 땅에 흐르는 꿀을 이 지팡이로 콕 찍어 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는 왕명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배고픈 백성들이 요나단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가 탈취한 물건을 막 잡아가지고 피가 흐르는 대로 그대로 먹게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결과도 요나단의 급습 이것으로 초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보시면 특별히 그런 말씀에 대한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뭔가 불만스러운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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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원인으로 누가 최종적으로 지목이 됐냐 하면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다. 14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서 사울왕의 어리석음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요 아들 요나단의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용맹스러운 행동이지만 또 죄를 이끌어오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전쟁의 승리와는 상관없는 결과가 퇴색되는 행동의 결과도 갖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지금 사람을 통하여서 착착착 진행해 가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사울과 요나단은 자기의 크고 작은 실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도구로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으로서 선택된 지도자의 반열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요나단 그 패밀리 라인으로 이끌어지는 이 왕의 반열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이제 이어지는 15장, 16장 마침내 사울의 큰 아들이 아닌 다윗이 차기 지도자로 선택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아무리 그가 번뜩이는 재치와 능력, 용맹으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전쟁에 뛰어난 장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한 차기 왕의 후보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가 되겠는가? 사울 왕의 장남으로서 요나단이 아주 유력한 차기 왕의 후보군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13장, 14장 이런 요나단의 실수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가 차기 왕권 후보에서 밀려날 무렵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이 이제 점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6장 14절에 보시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악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에 그 수금 연주로 인하여서 사울의 악신을 떠나게 한 이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6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에 가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계속되는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에 골리앗을 물리친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요나단이 맡고 있었던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위를 대체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8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것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원래 조론 군대의 지도자로서 아주 요나단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요나단의 그 자리를 다윗이 빼앗는 것처럼 뭐 빼앗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그 직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말씀에 쭉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배경과 각각이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사실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점만 봐도 다윗하고 요나단이 참 친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요나단하고 다윗은 절대로 친해지기가 어려운 관계구나.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왕의 아들이고 차기 왕권주자로서 사람들의 물망에 오르던 용맹스러운 장군 요나단 그리고 그 뒷자리를 치고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 다윗 어떻게 이 둘이 절친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18장 1절 또 3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서로 절친이 될 수 없는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이 둘의 관계 가운데에 역할을 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부수고 허물을 감싸 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타나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감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위안을 주고 또 내게 이렇게 휴식이 되기도 하고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랑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그런 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만으로도 그것을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그런 사랑하고는 질적으로는 다른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적인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여러 번이나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시편의 곳곳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에도 116편 5절에도 145편 8절에도 86편 15절에도 이외의 수많은 구절에도 또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18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이 모습들을 노래한 구약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나단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 봤을 때 완벽한 축에도 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또 앞서서 나서서 대변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요나단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것을 벗어주고 자기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 사울의 큰아들,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옷은 사울의 왕위를 이을 후사에게 주어진 왕의 의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왕세자가 입는 특별한 옷과 그가 쓰는 특별한 무기들과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군사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요나단이 입고 있는 건 그런 의미였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준 거예요. 그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주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도리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은 자로서 서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한 교회 안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5절 통하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알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좋은 친구 가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천국의 가족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지적과 책망은요 뭐와 같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 소음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기록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고 용맹한 용사로서의 다윗과의 공통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근원이 되어서 블레셋을 처부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되고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공통된 가치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나가는 아름다운 각 지체, 한 가족, 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공통된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생명같이 사랑하고 위하여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남으로 생각하고 남보다 더한 적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며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으신 자녀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녀들로서 우리가 우리 서로 지체 간에, 우리 가족 간에 한 하나님의 일꾼, 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천국의 패밀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에 있는 가장 고귀한 것까지도 그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함께 읽으신 19장 1절부터 7절 본문에 보시니까요. 그리고 또 20장 1절부터 42절 여기에 보시면 요나단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냥 내가 단순히 입으로 내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거 주는 것도 좀 훌륭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몸소 막았다. 그냥 단순히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 몸소 막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19장 오늘 읽으신 본문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도를 알고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아니, 도대체 무고한 다윗을 죽여서 왜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리고 다윗을 보호하여 다시 사울 앞으로 불러올리기까지 했다. 19장 7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행히 죽지는 않고 도피자 신세로 전락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20장 17절 한 번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보호하며 대변하던 요나단, 무엇 때문에 그를 그토록 해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울은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창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맹세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싸워주는 전우처럼 말이죠. 총탄이 빗발치는데 나를 위하여서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기꺼이 희생하고 죽어주는 전우처럼, 자기 아버지가 집어던진 단창 그것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대변해준 요나단처럼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이제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를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보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지켜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한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 한 형제, 자매, 한 교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보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하며 존경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왕 못된 사람 없잖아요.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손해, 명성과 모든 칭찬과 찬사들을 뺏기신 분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교우들 중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요나단은 기꺼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을 보여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교우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보호해주는 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